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저희 모두에게 허락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시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교제하며 또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루신 우리의 구원의 그 영원한 천국의 현실이 어떠한 것인가 보게 하시고 그리하여 또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이 올바로 전해지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저희가 계속해서 빌립보서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3장 9절을 볼 차례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께서 2절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이들은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이다. 즉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는 그런 자들이라 이런 말이 됩니다. 그리하여 결국은 행악을 하는 그런 자들이 된다. 그 이들에게 이름이 붙여졌는데 손할례당이다. 율법의 행위를 해야 구원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러나 또 율법의 행위가 그 믿음에 보태져야 구원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지켜야 하는 그 율법, 그 모든 율법의 대표로 이 육체적 할례를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되 이 육체적 할례도 왜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이라 하여 그것도 해야 이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즉 그렇게 말함으로 모든 율법을 지켜야 되는 즉 행위로 구원받는 것을 또 행위로 복을 받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개들이라 행악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는 그렇게 육체를 신뢰하던 자였다. 그리고 그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께 지금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알고 지냈다 고백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올바른 복음을 이해한 후에는 자기가 그 자랑하던 모든 행위들 또 모든 그 잘했다 하던 것들이 다 이제 오히려 손해다. 손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 우리가 지난번에 본 8절과 9절 내용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오늘 9절에서 왜 그 세상에서 자기가 잘했다 생각하고 또 그 올바른 행위를 했다 생각한 것들,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이 왜 손해요? 배설물로 여기게 되는 것인가를 이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또 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를 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한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얻기 위해 다 잃어버린다. 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목적이다. 지금 이런 내용을 지금 계속해서 써내려 가시는데 이제 9절에 와서 예수님을 얻고 그 안에서 즉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내가 가진 의로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이 9절 안에 복음 전체 내용이 지금 종합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께서 지금 칭의라는 교리를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데 물론 자세하게 지금 가르치시는 것이 아닌데 그러나 아마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여러 차례 자세히 가르쳐 주신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한 절로 이것을 표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과 제가 이 구절에서 말하는 이 말씀을 정말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제가 담대하게 여러분은 아직 구원이 없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즉 행이냐 아니면 은혜냐. 행위로 구원받고 복받는 것이냐 아니면 은혜로 구원받고 복받는 것이냐. 참 여러분 귀가 따갑게 듣던 내용들인데 그래서 또 복습입니다. 근데 준비하는 저도 이런 내용들을 준비할 때 항상 좋습니다. 아마 듣는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왜?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기 때문. 행위냐 은혜냐. 행위는 뭐 제가 설명할 필요도 없죠.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그 행위. 은혜는 무엇이냐?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한 행위로 따지면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복주시는 것을 은혜라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행위는 내가 행한 것의 대가로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둘 다 진리일 수는 없습니다. 행위냐 은혜냐. 로마서 11장 6절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니라. 즉 행위냐 은혜냐. 행위면 은혜가 될 수가 없다. 즉 성경에서는 행위와 은혜를 반대말로 사용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행위 자체도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자기가 행위를 하여 그 대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래도 무조건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되는 걸로 착각을 해버립니다. 그래와 행위와 은혜가 이렇게 짬뽕이 돼서 성경이 가르치지도 않는 그런 원리를 착각을 하고 알고 있단 말입니다. 성경은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다.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 즉 은혜면 행위가 아니고 행위면 은혜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부터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즉 이 말은 뭐냐? 욥기 9장 2절 하반부에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즉 인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느냐.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로워야 합니다. 그러면 의롭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의롭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세상에서도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세상에서도 의롭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그 세상에서 이해한 그 이해를 성경에 가지고 들어와서 성경에서 의롭다 할 때 세상적으로 풀어버리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로마서 2장 13절 여러분 빨리빨리 찾아오시. 제가 아주 줄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오늘 설교를. 이 길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 찾고 그냥 제가 읽어드립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즉 이 의롭다 하는 것은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내가 의롭다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지금 순종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항상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항상 그래야 됩니다. 1초라도 순종을 못하게 되면 그 의로움이 이제 없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거기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즉 의롭다 하는 것은 항상 모든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순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만 어겨도 다 어겼다. 야고보서가 말합니다. 이 의로움, 분명한 것은 세상 수준에서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에서의 의로움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은 죄인이 율법을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이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벌써 여기서 행위 원리는 무너집니다. 행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올바로 해서 그 대가로 얻는 건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데 행위 때문에 복을 받고 행위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의를 쌓으려 해도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려 해도 안 됩니다.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여기 계시지만 이 정도 살아보면 그 안 되는 거 모르겠습니까? 아직도 될 것 같습니까? 어떤 자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 제가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근데 노력 더 하겠습니다. 꼭 자기가 노력만 더 하면 이제 할 수 있는 것 같이 착각을 합니다. 노력을 더 하겠다는 것은 좋은 마음이나 그렇게 노력을 더하면 이제 완벽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은 절대 아니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래서 내가 최고로 잘한 것도 결국은 완벽한 수준이 안 되므로 오히려 죄가 돼버립니다. 근데 인간은 자기가 노력했기 때문에 그 노력한 것으로 만족을 하여 그 정도면 하나님이 받아주실 수 있는 수준인 걸로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뭔가 대단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한 걸로 알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굉장히 자기를 잘 받아주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죄하고 같이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함으로만 판단하시면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먼저 이거부터 인정이 돼야 뭐 기독교인으로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은 그걸 받아들이기가 지옥 가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죠? 죽어도 못 받아들입니다. 글자 그대로 죽어도 못 받아들입니다. 왜? 자기는 괜찮다. 자기는 그래도 이 정도면 내가 뭐 그리 큰 죄를 짓고 사느냐. 이 정도면 죄보다는 낫지 않느냐. 아니 기독교인들이라고 떠드는 그런 인간들보다도 내가 더 낫게 살고 있는데. 근데 진짜 그래요. 제가 그걸 그렇지 않다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말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냐. 그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여러분이 저보다 더 악하면 뭐 얼마나 더 악하겠고 또 여러분이 저보다 좀 나으면 얼마나 더 낫겠습니까? 다 죽어마땅한 죄인들인데 뭐 교회까지 와서 내가 너보다 뭘 더 했고 뭐 잘났고 이게 왜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쓸데없는 짓들을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사야서 64장 6절에 이사야서 64장 6절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세패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여러분과 제가 최고로 노력한 그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 최고로 내가 자랑하는 그런 행위가 더러운 걸레 같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저의 내세울 수 있는 의가 이렇단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세상에서 말하는 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설 수 있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받아줄 만한 그런 삶을 살고 있고 그래도 나는 잘하고 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입니다. 근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그나마 나는 잘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는 진짜 겸손합니다. 왜? 그렇게 잘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합니다. 그러나 마음에는 내가 정말 잘하고 있다. 하나님도 인정한다. 이런 교만한 마음으로 꽉 찬 자입니다. 이게 교만인데 세상에서는 분간이 잘 안 됩니다. 오히려 힘듭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을 교회에서 겸손하다 또 이럽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지. 인간들 앞에 겸손이 도대체 뭡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오히려 자긴 뭘 했다 이 소리 아닙니까? 했는데도 불구하고 겸손하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그 겸손하다는 것이 오히려 자기가 했다 이 소리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해놓고 겸손을 부리면 그건 세상에서 멍청이로 받아들여집니다. 저 뭐 하지도 않은 주제에 겸손한 척 해보세요. 그건 뭡니까 그건? 즉 세상에서 겸손한 척하는 건 뭔가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성경이 인정을 안 해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죠. 그래서 로마서 3장 우리 다시 가서 보십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이 수도 없이 읽은 거죠.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그런데 자기는 선을 행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으면 그럼 하나님 말씀하고 대적을 하겠다는 것인데 어떡하겠습니까 이거?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에 가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즉 율법이 주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구절까지 읽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즉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즉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모든 사람의 입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하여 모든 사람을 하나님 심판 아래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즉 죄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 율법을 줬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자기 자랑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인이라 하면서 뭐 내가 뭐 금식을 얼만큼 하고 뭐 기도를 얼만큼 하고 즉 이 율법 하나님의 이 뜻을 지키는 그것이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얼마나 나는 이걸 지킬 수 없는가를 깨달으라고 주셨는데 그걸 사용하여 자기를 자랑을 합니다. 이것처럼 잘못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를 깨달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뭐 이런 구절들이 수도 없는데 제가 몇 개만 골랐습니다.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뭐 더 어떻게 더 자세하게 하나님이 쓰셔야 믿겠습니까? 제가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행위로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행위로 되는 것으로 말을 하고 또 따라갑니다.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복주시는 것이 자기들의 의로운 행위라 착각을 합니다. 이게 죄인들의 생활에 몸에 배었습니다. 입에 담고 다닙니다. 제가 맨날 여러분에게 그 주는 그 예가 있지 않습니까? 집들이를 해보시면 이제 새 집을 샀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교인들이 우 몰려갑니다. 그리고는 앉아서 뭐라 그러면 아, 이 집사님이 뭐 이렇게 하고 참 복받을 그런 행위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줬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행위 원리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공격하는 잘못된 믿음이란 말입니다. 절대로 그 집사가 행위를 잘했기 때문에 집 주신 게 아닙니다. 그 행위로만 판단을 했으면 지옥으로 보냈어야죠. 집은 무슨 집이에요? 지옥으로 보냈어야지. 아니,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더 큰 집을 주십니다. 그건 믿음으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더 큰 집을 준 겁니까? 안 믿는 사람도 잘 삽니다. 건강합니다. 그 안 믿는 사람들 자식들이 더 좋은 학교 갑니다. 이건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까? 이건 행위가 아니란 말입니다. 행위로 그런 것을 판단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저희는 죽어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뭘 해도 하나님 앞에 죄인데 그런데 은혜를 주시는 은혜로 이렇게 살게끔 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항상 감사합니다. 근데 행위로 그 받은 그런 말을 들으면 또 집사는 우쭐해서 뭐 자기가 뭔가 진짜 한 것처럼 자랑을 하는 자랑이라는 게 뭐 말로 표현해야만 하는 겁니까? 그 태도나 그 마음가짐이 벌써 자랑인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차라리 야, 이 집사 지옥으로 떨어져도 마땅한 인간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네. 차라리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그게 진리죠. 뭘 잘했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수준에서. 뭘 잘했냔 말이에요. 근데 왜 잘했다고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올바로 깨달아야죠. 이렇기에 자기의 행위를 내세우는 자는 오히려 그 행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얘기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교리 좀 틀렸다고 개들이 뭐냐요, 개들이. 요즘 교회에서 목사가 교리 좀 잘못 가르치는 다른 목사 보고 개라 그랬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합니까? 이게 지금 복음이냐 아니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문제입니다. 지금 엄청나게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죄에 빠진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우리들, 아무리 노력해도 의로울 수가 없는, 죄밖에 질 수 없는 우리들에게 이제 복음이라는 것이 주어집니다. 즉, 기쁜 소식이 주어집니다. 뭐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주어집니다. 이 내용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그 외에는 복음의 어떠한 내용도 사실 포함되면 안 됩니다. 죄인은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문제는 죄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문제는 의로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죄의 싹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 즉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기 때문에 지옥으로 영원히 버려져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 대신 그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치르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죽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으시는 것입니다. 나의 그 죄의 그 값을 나 대신 치르고 계십니다. 육체적 사망만이 아닙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할 수가 없지만 육체적 사망만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으시는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십자가 위에서 받으십니다.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정말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데 그 예수님 자체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버림받는 시간이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영원히 버림받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버림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서 버림을 받으십니다. 그것이 영원한 죽음이라 이 말입니다. 물론 육체적으로도 죽으셨지만 육체적인 죽음만 죽으신 거면 그럼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신 게 아닙니다. 왜? 우리의 죄값은 사망인데 그냥 육체적 사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아 영원히 지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이 이게 사망이거든요. 예수님도 그 죄값을 다 치르셨단 말이에요. 그리하여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단 말입니다. 이제 내 죄가 용서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내가 의가 없습니다. 의로움이 없어요. 그것도 우리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의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33년 동안 율법을 완전히 지키신 삶을 우리 대신 사셨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심으로 얻으신 의, 그 이루신 의로움이 이제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 전가시키심에 쓰여지는 도구가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근거가 아니라 도구입니다. 즉 믿음을 통해 전가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근거가 아니라 그 의로움이 전가되는 데 쓰여지는 도구라 꼭 아르셔야 합니다. 믿음을 통해 전가됩니다. 이렇게 하여 나의 죄값이 치루어졌기 때문에 나의 죄가 용서되고 이제 나에게 예수님의 의로움이 전가되어 이 모든 것이 다 믿음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칭의, 의롭다 칭하여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의롭다 칭하여 주신다는 말은 내가 참으로 의로워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의롭다 칭함을 받은 내가 아직도 의롭지가 않습니다. 아직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의롭다 칭하여 줬단 말입니다. 즉 의로운 자로 여겨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참으로 의로워지는 것은 이제 성화라는 단계와 영화라는 단계를 통해 이제 이루십니다. 그것은 칭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는 죄가 용서되고 영생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의는 내가 그 율법을 순종하는 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이 주신 즉 예수님의 그 의로움이 나에게 전가된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하여 그걸 알고 나서부터는 아 내가 이렇게 자랑하고 있던 그런 행위들 내가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생각한 이런 것들이 아 이게 오히려 해가 되는구나 오히려 나로 교만하게 만들고 있구나 다 배설물이구나 다 쓸모없는구나 이걸 사도 바울이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 내가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즉 지금이나 그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의 의로움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적용된 나에게 적용된 상태의 나로 발견되게 한다 이 말이죠. 왜 그날 그 예수님 안에 나의 내가로 발견이 안 되면 그냥 나 혼자로 발견이 되면 난 영원히 죽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찾으실 때 나를 발견을 하실 때 나를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지 않으시면 나는 죽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을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저를 받으실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이나 그 마지막 그때나 하나님이 나를 발견할 때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게 원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게 아니면 난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걸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때 이것도 하나님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이따위 짓을 할 거라 이 말입니다. 자기의 의를 내세우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 그 자기의 의에 따라 즉 그 행위에 따라 판단이 되어 결국 심판받고 지옥으로 영원히 버려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뭘 내놓을 겁니까? 정말 여러분이 최고로 잘했다 하는 거 내놓으시면 그걸로만 판단을 하면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수준이 된 거라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기 행위를 내세우는 자는 죽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착각할지 모르고 아니, 남도 그렇게 여겨줄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께서 전하시는 복음의 내용.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기의 행위나 자기가 뭐 어떻게 하는 이런 거를 완전하게 지금 정말 박살을 내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런 것들이 얼마나 해로운가를 지금 사도 바울이 알고 있단 말입니다. 오직 예수라는 것에 얼마나 방해가 되는 것인지 지금 사도 바울이 깨닫단 말입니다. 그래 손해다. 그래 배설물로 여겨버린다. 이 말 아닙니까? 로마서 3장 절 따라오세요.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것은 이제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굿뉴스가 아니에요. 왜? 아, 그건 죽으라는 얘기니까. 그쵸? 그래서 행위를 전하는 설교는 죽으라는 설교입니다. 어떻게 해요? 죽을 수밖에. 행위를 해야 된다면 할 수는 없는데. 그러나 최대한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최대한 해야죠, 당연히. 그러나 그렇게 하고도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열심을 내어 최대한 하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놓고 자긴 잘한 걸로 착각하는 걸 반대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율법 외에, 왜? 율법으로는 이제 의로워질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율법 밖에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오히려 그 율법도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이 의의를 사실 보여주는 거라 이 말이죠. 22절. 그게 뭐예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의가 뭐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즉 예수님이 얻어내신 그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율법 외에 말하고 있는 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쭉 내려가셔서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 십자가에서 자기가 죄를 심판하는 의로움을 나타내셨죠. 그래서 자기도 의롭다는 것을 증거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도 의롭게 칭할 수 있는 이 방법을 십자가로 이루셨단 말입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4장으로 가세요. 로마서 4장.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없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즉 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여러분이 행위로 하여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복주는 것이면 그럼 여러분의 그 행위의 대가이기 때문에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빚이란 말입니다. 줘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즉 여러분이 직장에 나와서 일을 했으면 돈을 받아야죠. 대가를 받아야죠. 당연하죠. 마찬가지로 일하는 자에게는, 즉 그 행위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즉 행위가 없는 우리들,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너무나 뚜렷하게 써 있습니다. 즉 행위냐 은혜냐. 행위는 내가 해야죠. 은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항상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은혜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왜? 은혜는 내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뭐예요? 믿음이거든요. 이걸 다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나의 행위냐 아니면 예수님의 행위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참 간편합니다. 내 행위로 되는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의 행위로 된 것이냐. 예수님의 행위로 된 것이면 나는 그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즉 여러분 결론을 내리세요. 나의 행위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행위입니까?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나의 행위라? 그게 교만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행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우리가 보시면은 2절부터 내가 증거하노니, 보세요.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즉 열심을 내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십니다. 한국 교회 같은데 열심히 있는데 성경대로 안 합니다. 지식을 안 쫓아요. 여기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즉 열심을 내고 있어요. 근데 지식대로 안 해요. 성경대로 안 해요. 그런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3절.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 말을 약간 비꼬죠. 힘써서 복종치 아니하였다. 왜? 그들이 힘써서 복종하는 걸로 착각하고 사니까. 열심을 내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심판만 더 쌓여집니다. 죄인은 은혜 원리를 싫어합니다. 왜 은혜 원리를 싫어하느냐? 자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기 자랑하는 걸 좋아합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 자랑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 여러분 한번 가서 공부해 보세요. 저도 할 만큼 했는데 뭐 아직 뭐 너무나 모르죠. 그러나 이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행위 원리입니다. 한번 가보세요. 다 찾아보세요. 그들이 구원받고 복받는 것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행위를 해야 된다. 이게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입니다. 오직 기독교만 아닙니다. 근데 이 기독교도 행위 원리로 잘못 가르치는 그런 이 지도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상하죠? 사람들은 모릅니다. 세상 종교가 다 똑같다고 합니다. 근데 원리적으로 보면요, 다 행위 원리인데 오직 기독교만 은혜 원리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오직 잘못 전했으면, 기독교도 행위 원리로 전했으면 사람들이 듣고 모든 종교가 다 똑같다 이렇게 했습니까? 오직 잘못 전했으면. 사도 바울의 말씀 오늘 9절 보세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즉 행위로 얻은 의가 아니요. 왜? 그 의면 나는 죽는 것이니까. 내가 가진 의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종교적인 행위를 내세우고 자랑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뭐 구제하는 일이나 금식 기도나 또 기도하는 이런 것들, 마태복음을 보면 아무도 모르게 하라. 오른손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자랑이 돼버렸습니다. 아니 그런 걸 잘했더니 뭐 큰 집도 주고 큰 차도 주셨느니 이런 헛소리들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참 가진 게 없어서 멸시받는데, 아, 교회까지 와서 그러면 어떡합니까? 교회까지 와서 가진 게 없으면 저거는 뭐 이걸 못했고 저걸 못했고 이래서 하나님이 뭐 복을 안 주시고 이러면 어떡합니까? 아, 세상에서 멸시받는 거는 그건 당연한 이치지만 교회까지 와서 없다고 교회에서도 멸시를 받으면 어떡합니까? 없어도 됩니다. 오히려 있는 것이 손해란 말입니다. 그 있는 것을 배설물로 여겨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칼빈주의는 그냥 교리로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실제적인 현실입니다. 그 칼빈주의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존재하고 있는 내 상태가 칼빈주의란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같이 보고 이제 말을 좀 마쳐야 되겠네요. 시간이 많이 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 이 손할례당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 예수님도 믿지만 율법을 지켜야 지금 구원이 있다, 복을 준다 하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 육체적인 할례를 받고 안 받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6장 15절에 보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예, 사도 바울도 알아요. 할례를 받으면 어떻고 안 받으면 어떻고. 이제 뭐 의과적인 의미는 있을지 몰라도 종교적인 의미는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할례를 받으면 하는 말은 그걸 받아야 복을 받고 그걸 받아야 구원이 있다. 이렇게 믿으면서 받으면, 즉 행위를 해야 복을 받고 행위를 해야 구원이 있다. 이렇게 믿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즉 그걸 받아야 구원이 있다고 믿고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아무 유익이 없다. 3절.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다. 너가 지금 할례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믿느냐? 그렇다는 말은 너는 지금 율법을 다 행해야 된다고 믿는 자이기 때문에 할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될 책임이 있는 자다 이 말이죠. 4절. 율법 안에서 즉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여러분, 저도 왜 이렇게 열내고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보통 말입니까?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율법에서 떨어진 자다. 이게 그냥 쉽게 넘어갈 그런 말씀들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죽느냐 사느냐,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그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상하게 좀 보통 세상에서 봐도 이상한 짓을 하는 이단은 막 뭐라 그래요. 근데 행위 원리를 가르치는 교회는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잘못된 건지 모르고 그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얼마나 이게 지금 엄청난 말이 이게 문제인가. 지금 그분의 즉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끊쳐지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되면 즉 처음부터 믿음도 없는 것이죠. 11절 그리해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이해하십니까? 칼빈주의를 가르치면 어떻게 됩니까? 인기가 있습니까? 잘 받아들입니까? 저 밖에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은혜를 전하니 핍박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이치를 깨달으시란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뭐 대답은 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구원받고 여러분이 지금 은혜 받으시고 계신 이 모든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이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지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율법 행위를 주장하는 자는 율법 아래 놓인 자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다 지켜야만 의롭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는 것을 성경에서 많은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의 의를 옷 입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짓고 나니 벌거벗은 그 창피함을 이제 안다. 이것은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옷을 벗었기 때문에 창피한 게 아니라 이제 그 죄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옷을 벗는 것. 이것이 그 창피가 드러나는 상징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벌거벗은 상태로 죽으십니다. 옷을 다 벗겨버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으로 옷을 안 입고 있으면 이 세상 옷을 아무리 입고 있어도 벌거벗은 상태입니다. 창피한 상태. 그러나 예수님으로 옷 입어 이제 그 창피함이 완전히 가려졌습니다. 그 죄가 완전히 덮여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나에게서 눈을 돌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육체를 신뢰하는 자는 은혜를 모릅니다. 그래 그 은혜의 기쁨도 모릅니다. 그저 자기 자랑으로 살아갑니다. 불쌍한 자입니다. 한 구절만. 이게 너무 엄청난 구절이라서 읽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54장. 이사야서 54장. 17절. 한번 저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엄청난 구절입니다. 보세요. 그 마지막 날 말입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시는 그날. 물을 너를 치려고 제조된 기계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라. 물을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여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은이라. 여러분 제가 그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사탄이라는 작자가 그럴 겁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저 김용환이를 받아줍니까? 제가 뭐 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예, 사람들이 안 보고 있을 때 그 마음속에 뭐 이게 어떻게 더럽고 추악한 짓을 많이 한지 아시냐고요. 그러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왜? 다 진리기 때문에. 다 했거든요. 그런 마음 가졌었거든요. 더럽고 추악하거든요. 아무 말도 못하는데 오히려 여기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나를 송사하는 혀를 내가 정죄하리라.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이기 때문에. 이게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다 올바른 소리 하는데, 김용환이 아주 나쁜 놈 하는데 다 올바른 소리인데 오히려 그 자가 정죄받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내 그 죄를 다 지시고 값을 치르셨고 그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내가 지금 정가되어 내 것으로 입고 있는데 그리하여 할 말이 없단 말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믿는 이 김용환이를 송사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내가 예수님 오시는 날 부활하여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여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그때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 증거가 될 것입니다. 사도바와 같이 저도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기도할게요. 네, 더 뭐.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하시고 더욱 성경에 의하여 올바른 복음을 잘 믿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